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4개 나라 군대가 해양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거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양협력활동에 참가한 4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필리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 운용을 위해 외형 개량을 마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카가함의 모습이 8일 공개됐습니다.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카가함의 비행 갑판을 개량한 모습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의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카가함의 갑판은 자위대가 이르면 올해 도입하게 될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다리꼴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시 전투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표면에 내열재를 입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코쿠브 이치로 카가함장은 카가함이 함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량은 F-35B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에서 카가함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구획 변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련 개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작업은 수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방위성은 같은 개량을 거친 동급 구축함 이즈모함 갑판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진행한 바 있고 이즈모함에 대한 2차 개량은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즈모함과 카가함에는 F-35B 전투기가 상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정은 일본 평화 헌법상 금지된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7일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모잠비크 남플라 지방의 룽가와 모잠비크 섬 사이를 운행 중이었으며 당시 선박은 탑승객들로 초만원을 이룬 상황이었고 익사자 중 어린이가 상당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남플라 지역 행정장관은 남플라 지역에 떠도는 콜레라 발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지역 내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며 주민들이 본토에서 3km가량 떨어진 모잠비크 섬으로 탈출하기 위해 어선으로 수여온 이 선박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최근 몇 달간 확산하고 있는 치명적인 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인 로사톰이 7일 밝혔습니다. 로사톰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날 세 차례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첫 공격으로 식당 근처에 있던 3명이 다쳤고 나머지 두 차례 공격은 각각 화물구역 한 곳과 원전 6호기의 돔상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원전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로사톰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전천 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발해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0도 사이로 서쪽은 한낮에 포근해지겠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원산과 함흥 등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물결이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도 4월 중으로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천 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일 오후 7시 17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미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2호기는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2호기는 9시 11분쯤 시도한 해외 지상국과의 1차 예비 교신은 실패했지만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본 교신에 성공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영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펠컨 9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위성은 오는 6, 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싸위성을 이번에 처음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을 합친 개념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정찰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필수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습 공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군사정찰위성들이 북한의 전면전 징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른바 4.25 사업 계획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호기와 4호기, 5호기도 모두 싸위성입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또는 초소형 정찰위성 50에서 60기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년부터 20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소형 위성들까지 발사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돼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비와 인원의 이동을 포착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에 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장관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즉 4월 15일을 즈음에 쏘려고 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올리려면 상반기에 최소한 1기를 발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하반기에 2기를 쏴야 한다며 일정상 4월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두 번째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만리경 1호의 정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라 새 위성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궤도상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광학 능력이라든가 여러 그 정찰위성이 가져야 할 능력이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2호기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찰위성 능력을 좀 더 완성되어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광학 촬영위성인 만리경 1호는 목표물을 찍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가 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 지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은 싸보다는 기존의 광학 촬영 장비를 실은 위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도 싸위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관련 부품 확보나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제 품목에 속할 것 같아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독자 기술로는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광학위성뿐만 아니라 사우위성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아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홍민 박사는 북한은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광학장비 관련 기술 등 위성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마적 출신 무명 인사를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발행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본명을 김성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성주는 1945년 10월 소련의 선전을 통해 뛰어난 조선인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으로 격상됐고, 소련에 의해 조선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소련 군정은 그에게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와 조선 북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조선 전역에서 전설로 통하는 훨씬 나이가 많은 조선인의 이름과 명성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이 작성한 국가정보조사집의 한반도편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주요 인물 신상정보를 소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문건을 기밀 해제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보다 앞선 1949년 기밀 문건을 통해서도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이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번 문건은 김일성 등 북한 내 주요 인사 23명과 한국 내 인사 21명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자료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건은 진짜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도쿄의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실제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공산주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현재의 김일성이 거친 성격을 지니고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주가 기민함과 타고난 지능, 친화력을 가지는 등 비공산주의 관찰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건은 김성주가 1945년 가을 평양에서 열린 해방 축하 행사에서 유능한 조선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비공산주의 정치인이었던 조만식에 의해 김일성으로 소개됐다는 당시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불안감을 느낀 조만식은 처음엔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소개한 김일성에게 설득당해 김일성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외면당해 평양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문건은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도 언급했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당과 국가의 명목상 수장이지만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인 권력은 소련이 신뢰하는 신복들, 즉 당 충성파의 내부 핵심 세력을 통해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그의 동료 빨치산뿐 아니라 특별히 소련계 조선인으로 구성된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내각 부총리 직책을 맡은 허가이가 북한 내 실질적인 권력으로서 김일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련계 조선인인 허가이는 소련군 민정부 요원으로 1945년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 제1서기와 내각 제2부총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발표된 지 약 1년 뒤인 1953년 평양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김일성이 정치적 경쟁자였던 허가이를 암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IA는 자체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기밀 해제 문건을 전자문서화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2만여 건의 문건이 게시돼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CIA는 한국 전쟁 전후 김일성 주석의 삶과 1951년 신원비상의 북한군 장교의 김일성 암살 시도 등을 담은 여러 건의 관련 문건을 기밀 해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에서 북한의 위협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고위 관리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폴란드 바르샤바,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북한 위협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이후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러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러 무기 거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우리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 연루된 두 척의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이번 주에 발표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최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로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이도훈 주로 한국 대사를 조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는 비우호적이라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항의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자국 대사 초치와 관련해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할 것과 관련해선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 관련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결의 중 일부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직접 찬성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공론회장에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독자 제재 직후인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한반도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충분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러시아는 한국이 이처럼 단호하게 반응한 것에 분명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러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confidence in its allies and its standing up for current rules-based order and
Seiler 전 국가정보 분석관은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 행동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진화하는 북러 관계에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한일 3국 협력이 올해 세 나라 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영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국 안보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 측이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You're right. In my recent trip to South Korea, I met with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만나 매우 폭넓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한 동맹이 안보 파트너에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동맹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총선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 국내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쪽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또는 친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폭넓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신도 즉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산가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화상 상봉도 시작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봉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들이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You know, there is a saying,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So the vote was not a surprise for us.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김정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UN에서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러 협력 증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유엔이 우리의 가치와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지원하는 미국을 저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데요. 야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4일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기름을 받고 있으며 아마 식량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인가요?
No, I cannot confirm that. I know my colleague Amibera said.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측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료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증명되기도 했고요.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조치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대러시아 제재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북중러 연대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It goes to what we just discussed, but we know that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의 이 새로운 연대는 자유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런 공세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You know, we already know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ready stepped up to
일본과 한국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은 3국 관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동맹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를 매우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돼 기쁩니다. 이 관계가 일본과 한국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 3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오랜 역사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3국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고 단합되며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장비 공동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I think it's a good thing. And it will help promote shared security priorities of both of our countries.
우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도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지 계약업체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일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기나 드론을 더 만드는 등 현재 우리가 부족한 역량들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위 역량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품목과 어떤 무기를 공동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 앞서가지 않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o, our trilateral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s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런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입니다. 미국이 압박한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나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And so we need to reassert peace through strength.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과의 외교적 관여는 그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해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인권 문제와 비핵화처럼 제가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관여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화당의 영김 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사이버 작전을 통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미국의 유령 회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4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교란하려는 국가들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4일 미국 캔자스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전문가 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같은 외국의 적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며 대량의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이미 존재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도구를 손상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악의적이고 의심스러운 코드가 피해자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자들은 공격의 범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활동과 적대적 국가 활동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면서 사이버 범죄 활동의 끝과 적대적 국가 활동의 시작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미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불법 행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주요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약탈자들과 범죄자, 미국의 적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인 익명의 유령 회사의 실제 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재무부가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극단적인 경우 이란과 러시아,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민감한 군사 장비 조달을 위해 미국의 유령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규제의 허점을 막고 불량 정권과 불법 행위자들의 악의적 공격을 차단하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배치해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활동에는 가상자산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해 명목 화폐 및 가상자산으로 불법적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attacks.
이어 유엔 1718 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공격은 지난 6년 동안 58건의 유사한 북한 사이버 공격에 이은 것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갖지 않은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암호화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서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공개한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했으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가적 수익 창출을 위해 기록적인 양의 암호화폐를 약탈해왔다면서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은 2017년 이후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에만 총 6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확산과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의 해킹 활동을 자체 추적한 결과 지난해 6월 초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주체는 일명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해킹 조직 제이드 슬릿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과 8월 온라인 암호화폐 카지노 자금 탈취 사건도 모두 제이드 슬릿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블루노로프로 알려진 사파이어 슬릿도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의 직원 및 개발자들에게 가짜 채용 웹사이트를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자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을 여러 차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 한 해 국가안보의 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은 미한이 삼국동맹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들이 미국과 한국의 항공, 우주 및 국방 분야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추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민간 연구단체 및 비정부기구, 언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외교관이나 한반도 전문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찰 및 해킹 활동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조직의 기술과 역량이 날로 진화하면서 그 위협도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도어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성 행위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AI 기반 도구인 챗GPT와 같은 언어 대형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연구하거나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등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 미디어를 이용해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술은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고 타이완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열을 악화시키는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번 사이버 보고서 발표에 대해 북한 해킹 조직이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one of many ways that they try to generate revenue, whether it's to
그러면서 북한이 단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위장 취업과 백도어 해킹, 공급망 공격, 암호화폐 탈취 등 공격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한일 국방관계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4일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일본이 장거리 반격수단을 포함한 방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연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차원의 3국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후속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3국이 각 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미한의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유사시 대비 태세를 계획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국 국방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협력 공동선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동 관심사와 협력 분야를 명시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호주, 필리핀, 타이완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일 동맹의 군 지휘 통제를 현대화하고 일본의 정보 분석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미일 양국의 방위 산업 기술 협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며 주요 전략 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일이 주요 7개국 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7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한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제 정치와 경제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두 국가인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도록 G7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선이 아니며 오늘날 국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역량과 일치된 견해를 가진 추가적인 목소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는 5일 VOA에 한국이 G7에 가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bout the idea that Korea brings real capability to the table and should be part of the conversation about how to respond to global issues.
존스톤 석좌는 한국이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라며 또한 이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한국은 더 많은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 모두 상당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국제적 지도국가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또 미한일의 안보가 깊게 연결돼 있어 한국을 떼어놓고 미일 동맹 강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과 북한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Significance is that it's good for deterre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 strong U.S.-Japan relationship is critical to deterrence.
존스톤 석좌는 강력한 미일 관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억지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간에는 악용될 수 있는 틈이나 견해차가 없다는 점이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관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미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8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신의주와 수풍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과 양덕으로 오전까지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상 6도, 낮 최고 18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용현은 종일 바람 불겠고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바람 일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0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자강도 맑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5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신포와 장지는 오전까지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찬바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10도, 함흥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0도에 머물겠고 평강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10도. 김책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영상 10도입니다. 양강도 풍산은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고 바람 없는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13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8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네 나라 군대가 해양 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거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양협력활동에 참가한 4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설 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필리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 운용을 위해 외형 개량을 마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카가함의 모습이 8일 공개됐습니다.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카가함의 비행갑판을 개량한 모습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현 구례시의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카가함의 갑판은 자위대가 이르면 올해 도입하게 될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다리꼴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개조됐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시 전투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표면에 내열재를 입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코쿠브 이치로 카가함장은 카가함이 함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량은 F-35B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에서 카가함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구획 변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련 개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작업은 수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방위성은 같은 개량을 거친 동급 구축함 이즈모함 갑판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진행한 바 있고 이즈모함에 대한 2차 개량은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즈모함과 카가함에는 F-35B 전투기가 상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정은 일본 평화헌법상 금지된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7일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모잠비크 남플라 지방의 룽가와 모잠비크 섬 사이를 운행 중이었고 당시 선박은 탑승객들로 초만원을 이룬 상황이었고 익사자 중 어린이가 상당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남플라 지역 행정장관은 남플라 지역에 떠도는 콜레라 발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지역 내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며 주민들이 본토에서 3km가량 떨어진 모잠비크 섬으로 탈출하기 위해 어선으로 쓰여온 이 선박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최근 몇 달간 확산하고 있는 치명적인 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인 로사톰이 7일 밝혔습니다. 로사톰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날 세 차례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첫 공격으로 식당 근처에 있던 3명이 다쳤고 나머지 두 차례 공격은 각각 화물구역 한 곳과 원전 6호기의 돔상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원전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로사톰은 밝혔습니다. 반면 안드리 유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며 러시아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원전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이 원전이 직접 표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